생명력 있는 청년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생명의 존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요, 무기력했던 시들시들했던 인생이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과 접붙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되고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충만함을, 이 싱싱함을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도현 시인의 이 연어라고 하는 책,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은빛 연어가 이 초록강에게 묻는 거예요. 초록강, 왜 나뭇잎들은 강 아래로만 자꾸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자 초록강이 이렇게 답합니다. 거슬러 올라갈 줄 모르기 때문이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이렇게 냇가에 가보게 되면, 개울에 가게 되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게 되고 거기에 몸을 내맡긴 낙엽들은 당연히 아래로 강하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 연어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패러다임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진짜 생명으로 충만한 청년이란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뒤쫓아서 꽁무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과 수고가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어들을 특별히 보게 되면요, 저는 그 싱싱함이 느껴지고 물냄새가 나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으로 팔딱팔딱이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을 세대의, 이 시대의 흐름에 내맡기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을 이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생명과 접붙임 받게 되면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서 내 안에 무엇인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샘솟는가? 그래,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단지 자기 긍정이나 자기 강화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 접목되게 되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요,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진짜 생명이 우리와 링크되게 되면, 연결되게 되면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그래, 할 수 있겠다. 2019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내 직장 생활 지금 어렵고 고달프지만 왜 이 상사가 지금까지 안 나가는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주시지 않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뭔가 내 마음에 그래, 오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샘솟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력으로 충만한 청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정리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싱싱하고 생명력 있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도전 정신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낯설음을 즐기라는 거예요. 자신만의요 익숙한 패턴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매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오늘도 앉았을 거예요. 뭐 특별한 오늘 일이 있어서 뭐 잠깐 바꿨으면 모를까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되죠. 여러분 한번 버스를 탈 때 어떻게 됩니까? 앞자리를 선호하면 앞자리에, 뒷자리 두 자리 있거나 맨 뒷자리에 가고 싶으면 거기 가거나 내 몸이 알아서 익숙한 패턴에 자꾸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전철 타고 다닐 때 왕십리역에서 5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야 되는데 항상 4-3에서만 탔습니다. 왜냐? 그게 최단 거리니까. 4-2에서 탄 날은 기분이 안 좋아요. 아, 한 칸만 더 갈 걸. 모두 자신만의 익숙함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력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오히려 낯선 것을 즐기게 됩니다. 오늘은 지하철 1-1에서도 한번 타보고 8-1에서도 한번 타보고 뭔가 집으로 가는 A루트가 아니라 B루트로도 가보고 항상 내비게이션 검색해서 최단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도 새로운 길로도 한번 가보고 여러분 낯선 것을 즐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정말 이런 게 이 자리에 있었구나. 다양한 생각과 관점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제가 알면 알수록요 정말 신비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신묘막측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낯설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익숙한 것들을 하나님은 항상 낯설게 만드십니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고통이 오죠? 왜 이런 고난이 오죠? 왜 이런 시련이 오죠? 여러분이 안주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생명력으로 싱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진짜 청년의 도전정신을 갖기에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낯설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문학기법에도요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러시아의 슈클로프스키가 제안했는데요. 너무나 쉽게 보았던 그런 다양한 아티스트의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보면요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희대의 역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희대의 역작 무슨 작품 있죠? 모나리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나리자가 왜 유명한가요? 눈썹이 없어서? 왜 유명하죠? 모나리자를요 왼쪽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볼 때 각도를 1도, 5도, 10도만 틀어도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 작품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낯선 새로운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만 보도록 만든 게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작용들을 다 새롭게 인식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도전정신 낯설매 삶을 주도하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이 그 도전의 삶을 살게 되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 지금 너무 편해요. 이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의 이 혈족과 가족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땅과 또 토지와 부유함을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떠날 때 여러분 여행 우리 여름 이제 또 휴가를 기다리겠죠. 여름 휴가가 되면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항상 계획 세우죠. 한 두 달 전부터 디데이 한 60일 전부터 계획 세울 때 너무 즐겁잖아요. 맛집도 찾고 즐거운 장소도 찾고 그게 정말 즐겁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가서 이제 구글맵도 보고 또 다 내비게이션 따라서 여행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며칠 몇날을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너는 그냥 떠나서 내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 보여줄 땅이 하나님 뭐죠?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자신의 익숙했던 삶의 터전에서 낯선 새로운 곳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도대체 아니 뭐 어떤 맵이 있어야죠. 어떤 지금 지침을 주셔야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우리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낯설음을 회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어요. 그것에 신선한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적 통찰력을 그 과정과 훈련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역동하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저항하고 물살을 헤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운동할 때도요. 여러분 헬스하거나 뭐 자전거 탈 때요. 진짜 근육이 언제 생기냐. 여러분이 딱 이제 벤치프레스 드는데요. 이제 20개씩 5세트 했어요. 이제 오늘 100개 했다. 더 못하겠다. 이제 근육 터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 거기서부터 여러분 진짜 근육이 생기는 그때부터 하나씩 더 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정말 이건 너무나 내게 낯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인은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 근육을 주시고 신앙을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있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낯섦을 즐기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명력 있는 청년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국 명문대가 있는 이 미시간 대학교에 가게 되면 애나버라고 하는 지역에요,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영어로 New Product Works인데 여기에 실패한 물건만 모아놨어요. 약 10만 점 가량이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치약으로 유명한 콜게이트사인데 일회용 냉동 치약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치약인데 냉동식품을 만드나? 당연히 망했죠. 그리고 펩시에서 이제 무색 콜라로 크리스털 펩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 만에 이거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거기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전 세계의 CEO들이요 이곳을 다 방문합니다. 마케팅 전략팀 모든 팀들이 그곳을 다 방문해서요 이곳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점검하고 가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실패한 자리인데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경영적으로 사업적으로 얻는 통찰력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공한 자리보다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자리가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 끝인 것 같은, 정말 엣지인생 같은 그 끄트머리의 인생이 놀랍게도 반전되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러한 변화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릴 때, 여러분도 이제 청년 세대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이 파닉의 워크맨, 정말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굉장히 막 그런 소원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결국 구입하게 돼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음악 들을 때 그 행복함, 대단하죠. 그런데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MP3가 나오고 점점점 블루투스가 되고 이러면서 좀 사라졌잖아요. 이 카세트 업계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스위스에 있는 명품 시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시계 산업은 다 원래 수제로 하다가요 갑자기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아날로그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계 업체들이 다 전자 방식으로 바꿨습니까? 그런데 이 스위스 시계 업체들은요 꾸준하게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하는 시계를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가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 시계를 찾게 되는 거죠.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라는 겁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 흐름대로요, 왜 파나소닉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시대에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현상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 세대의 트렌드에 주목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스위스 시계사는 어떻게 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갖고 있는 신념, 그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그랬더니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살아가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당연히 사소한 여러분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세요. 많은 청년들이 계속 큐티하고 묵상해요. 나의 실수와 실패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새 일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새 존재가 되어서 나아간다면 내 삶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과정이라고 여긴다면 그 과정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이루신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보면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 분배를 할 때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요. 그 땅 이름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는 것은 큰 전쟁과 대가를 치루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갈렙의 정신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청년성은요, 제가 오늘 생명력 있는 청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청년의 범주가 어딘가요? 85세인데요 갈렙은 청년이에요. 아무도 12지파 중에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땅을,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내가 가겠습니다. 저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제일 사랑합니다. 왜요? 항상 묻거든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묻거든요. 누가 하겠느냐? 1번 유다가 항상 손듭니다. 유다는 항상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참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계산하죠. 내가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유다는 사자, 라이온, 사자 지파처럼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유다는 그 청년 정신을 가지고 나갔던, 이 갈렙도 유다 지파였고, 그래서 이 노장 갈렙은 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으로 나아갔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현상밖에 보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과 외형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내면과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통찰력, 영적 통찰력,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인사이트잖아요. 인이 전치사 안이고 사이트는 보다 아니에요. 안쪽에서 밖을 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현상만 본다는 건 뭐죠? 밖에서 밖을 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는 거죠. 그런데 통찰력은 내부에서 외부를 보니까 본질에서 현상을 투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보지 못하는 이 시대 트렌드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의 헨리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동산 업자가 있었습니다. 척박한 산을 만불에 팔았는데요. 비싸게 팔았다고 기뻐했는데 몇 년 후에 그 산에서 금맥이 발견됐네요. 그래서 그 약 5억 불 이상의 가치의 땅이 됐어요. 결국 이 컨스탄틴은 고민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약 먹다가 삶을 포기하고 자살합니다. 자신의 땅을 매각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그 과학자 아시죠? 67세의 나이였는데요. 공장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약 200만 불의 가치가 다 소전되고 날아갔어요. 사람들은 이제 다 제기불능이라고 웃으면서 비아냥거렸죠.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물은 낡고 시설은 노후화되었다. 어차피 사라질 것 잘 사라졌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한 것이죠. 실패를 실패로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은요, 실패는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고요,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요, 그 실패에도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뚜기 신앙과도 마찬가지. 7.8기의 삶과도 마찬가지.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고 에어싸고 나를 자꾸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전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이죠. 생명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생명력으로 충만한 청년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력으로 충만한 청년이 되기 위한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 청년의 삶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느끼시죠? 점점점 시간이 왠지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시간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시간은 점점점점 더 빨리 가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직장의 자리, 앞으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일들, 다양한 스펙을 쌓는 일들,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포커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헬라어 원어로 기회를 사라, 찬스를 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니까 그 기회를 빨리 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링이죠. 부르심이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 있는 삶입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지음받은 그 창조의 원리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중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충전돼요. 생명으로 충전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 13년 동안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서 약 13년 이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영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깨끗하죠. 너무나 순수하죠. 그 영혼이 너무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멘탈 가진 사람이라면요, 13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누가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조롱한다면요, 거의 다 정신 나갈 거예요. 이성 상실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멘탈이 온건할 수 있죠? 아니, 오히려 어떻게 더 그가 강건해질 수가 있죠? 영육간에 어떻게 더 강건해질 수 있죠? 그것은 다윗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에게 어떠한 독소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이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이 성황대 교수님 중에 고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도 이분의 칼럼을 과거 계속해서 읽었던 점이 있는데요, 이미 어린 시절 1급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이 장애인으로서 살아왔어요.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 에세이에 보게 되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6년 동안 이제 유학을 가서 결과물로 논문을 이제 완성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친구 집 앞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들어갔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지났나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 지금 차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딱 나와봤더니 도둑이 그 트렁크를 다 열고 그 차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너무나 쇼크를 받은 거죠. 잠도 안 왔고 먹을 수도 없었고 이제 다시 어떻게 논문을 쓰겠는가. 5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충격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하며 기도하면서 순간적인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냐? 그까진 논문 다시 쓰지 뭐. 그래서 다시 논문 썼는데 1년 걸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논문 헌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생명을 준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그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도요, 내 마음이 절망하거나 다운되지 않고요, 다시 시작하는 그 생명으로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고달플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의 답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 주인이 되면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력으로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진짜 영성이 곧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력으로 충만한 청년 그리스도인은요,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밝아요.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한지 검은지. 네. 여러분, 뭐 화장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좀 어두운 분들, 네, 조명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영성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리더도 하고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또 교회학교 부서 봉사도 하고 다양한 사역도 하고 정말 큐티하고 기도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그러면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대화를 걸기도 어렵고 얼굴이 시무룩하고 모든 세상의 고통과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 보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생명이 혹시 지금 끊어진 건 아닌가? 그 생명이 정말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가?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 시대가 보여주는 그 장밋꽃, 장밋빛 미래는 진짜가 아니에요. 허울이에요. 제가 최근에 영화 완벽한 타인 그 영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모여서 이제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핸드폰 다 꺼내놓고 그날 오는 핸드폰 연락처 뭐 카톡이건 뭐 전화든 문자든 다 공유하고 보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 다 결혼하고 온 가정인데 다 파탄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이 세대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거기에 모인 가족 모임을 하는 이들이요. 사회적으로 의사하고 엄청나게 잘나가는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겉은 번지르르한데 내면을 보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는 마지막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됐을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렇게 감추어둔들 그의 영혼이 내부가 썩어 있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게 되면요, 내가 캠퍼스에 가게 되면요, 내가 속한 모든 그룹과 모임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 생명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곳 모임이 즐겁습니다. 내가 가면요, 그곳 가운데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면요, 그곳 가운데 뭔가 분위기가 한결 밝아집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내가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참 생명이 되어주셨고 그 생명력과 연결되는 순간 내 삶이 충만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력으로 충만한 영락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완벽한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값진 보배로운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